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경우에 주기도문을 많이 외웁니다. 예배 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그 모임을 끝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도 역시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때라도 결코 틀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고 우리가 또 자주 하다 보니까 중요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이야기하면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쭉 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너무 일사천리로 쭉 진행된다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 동작을 하면 안 되고 그 근육이 기억하는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몸에서 움직여서 그런 행동을 해야 그 운동선수가 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주기도문은 우리가 머리나 뭐 가슴 속에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입술의 근육이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쭉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훈련이나 나 혼자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주기도문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마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뭐 주문은 어떤 말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옛날 그 이야기 책에 보면 열려라 참깨 라고 하니까 문이 열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 하든 열려라 참깨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 문은 열립니다. 이것이 주문이거든요.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이야기했는가가 효과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뭘 설득시키려는 아니 무엇을 부탁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내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을 쓸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정작 만나서는 그냥 내가 외운 말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 마음에 어떤 진심도 담김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읊조린다고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단어도 중요하고 표현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거기 담겨 있느냐 담기지 않았느냐. 아 진심이 담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100% 감지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이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족한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내용을 가르친 그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기도문은 우리가 막 외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새벽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어떤 각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하루 다 할 순 없고 다음 주까지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냥 외운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긴 정말 진짜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처음은 어떻게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창조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딱 짧은 이 말 속에도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미. 여러분 세상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표현된 부분은 있지만 어떤 한 개인의 아버지라고 표현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어떤 담이 있는 것 같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는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고 심지어는 아바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참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참남하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관계는 다 이해타산에 의해서 얽히고 설켜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이해타산이 잘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직장에 직장 동료가 있다. 그러면은 직장이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가 끝나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여겨졌지만 또 지나고 나면 별로 가깝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뭐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전에 그 처음에는 정말 변치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우정이지만 조금 지나면 서로 연락도 안 하지 않는 관계들 그러면서 막 여러 관계들을 이렇게 써는 글을 봤어요. 근데 뭐 그런 글들이 별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관계였는지 그냥 읽어버리고 그냥 읽고 말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어떤 관계가 하나 있었냐면 군대 훈련소 동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친해서 뭐 서로 연락하고 제대하고도 연락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대하고 훈련소 동기랑 연락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쓴 어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뭐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해 타산을 완전히 넘어서는 관계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해서 정말 끝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런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뭐 어린아이를 데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옷도 굉장히 깨끗이 입고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막 갖출 거 아니에요? 조심도 하고. 그런데 어느 아이 하나가 대통령에게 확 다가가서 목에 확 끌어안고 목에 매달리는 거예요. 막 다리에 자꾸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과연 누구길래 저렇게 버릇없이 행하느냐.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잡아 흔들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아이가 저 대통령 아들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 그럴 수 있지.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뭐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보통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계랑은 전혀 다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당신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았어요. 헬라는 그리스 문화권 안에 살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어린이들 꼭 읽는 필독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굉장히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수많은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신들이 얼마나 읽으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그 신인 신인데 신 같지 않은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질투하고 막 그 성정이 오락가락하고 막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 자기가 신을 섬기니 신들이 변덕을 줄꿀듯이 한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 일을 불안한 것이거든요.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불행할까 봐 불행이 갑자기 닥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그런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땠죠? 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데 이사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다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이라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동서남북을 두루 다닌대요. 그래서 손이란 귀신이 없는 날 바로 그날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국에서 나온 그 이삿짐 센터에서 준 달력에 보면 이렇게 이사 가능한 날들이 막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귀신의 어떤 장난 때문에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귀신을 섬기는 것에 그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굿도 하고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부적도 쓰고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점도 치고 그런데 결코 그 안에는 영원한 만족도 영원한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의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말이었어요. 뭐 요즘은 부권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삭의 생사 여타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바로 옛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날의 아버지의 어떤 좋은 면, 정말 사랑스러운 면, 그런 면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모습.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어떤 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떠한 또 저기 멀리 가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이시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도 내 앞에 있는 저분도 다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부모님이 같다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형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 형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 대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에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 어떤 기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과 굉장히 통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성경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주로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음으로 글씨가 되어 있고 모음은 거의 이렇게 점 같은 걸 찍어서 모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히브리, 그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시면 간판 같은데 그 히브리어가 써 있잖아요. 근데 모음 없고 자음만 써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서 모음만, 그러니까 자음만 써져 있어도 그것을 그냥 읽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물론 모음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자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써있지만 모음은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에 모음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구약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야훼라고 읽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확실할 수 없다.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다. 왜냐하면 글씨는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실제로 발음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발음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정말 쉽게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린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 이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희 아버지는 김자, 제자, 현임자 이렇게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이름을 좀 이렇게 굉장히 높여드리는 어떤 그런 불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바로 부모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굉장히 낮추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의 이름이 바로 존귀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굉장히 뭐 사회 지탄받을 일을 하면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기독교인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바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이만큼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또한 서원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천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뜻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뜻이 첨예하게 대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 이것을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뭐 매주 나오는 것보다는 가끔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 내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의 헌금을 드리기 원하지만 나는 무슨 뭐 헌금 같은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길 원하는데 나는 뭐 봉사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사랑하길 원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원하는데 나는 정말 미운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으면서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만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찔리죠. 저도 뭐 굉장히 마음이 찔려요. 우리가 마음이 100% 안 찔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점점 그런 마음의 찔림의 모습에서 점점 거룩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자신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시는 바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그러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권하고 매어 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하면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때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내가 내 뜻만 하나님께 계속 강요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주기도문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주기도문 이외의 모든 기도는 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을 쏙 빼먹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는 쏙 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는 것 이것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분명히 약속받기를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전제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전제가 있어야 뒤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바로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전제가 이루어져야 뒤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기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은 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 밤에 찾아온 어떤 친구 그리고 그 과부가 불의한 어떤 재판관에게 계속 자기의 소원을 끈질기게 얘기해서 결국은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뒤에 기도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가끔 어떤 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만남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를 풀 뿐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알 수 없어요.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며 다 소비해버린다면 그것처럼 아까운 시간 낭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될 때에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계속하실 때 그 기도 하나하나가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신 그냥 의미 없는 읊조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